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딱딱하지만 각각의 종교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doctrine 또는 도그마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뭘까요? 이건 뭐 너무 많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내로다운시켜서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게 좀 뭐 쉬운 단어는 아닌데요. 이신칭의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해요.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에 뭔가를 덧붙여요. Alone을 덧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교리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자력 구원을 강조하는 세상의 종교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력 구원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신칭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진실이죠.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이 합쳐진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생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몸만 남죠. 그게 곧 시체입니다. 죽은 거죠.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봅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리를 시킵니다. 성경은 어떤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아니,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란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존재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란 존재가 있죠. 그럼 그 나무가 진짜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안 됩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서 자기가 사과나무라고 우기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에 보면 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큰 바운더리인데요. 이 믿음이란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믿음이란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믿는다고, 믿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교집합만 구원 없는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는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는 것에 걸맞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남을 지적할 필요 없고요. 자신에게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믿음의 행함, 열매가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자주 빠지고요. 주중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 권사님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돈 버는 것 잠시 멈추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남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큰 무리예요. 많은 무리고요. 두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무리의,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Follow him.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어요.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천지 사방에서 각 곳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심지어 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는 단순히 따라만 다닌 것이 아니에요. 마치 환호하는 열광적인 팬들처럼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분을 만지고자 애워싸서 밀고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애워싸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왜 이렇게 애워싸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무리가 따라온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창피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리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아 쫓아다닌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무리들은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리의 특징이 뭐냐? 필요하면 쫓아다니죠. 근데 필요하지 않으면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수능 치기 전까지 예배당을 꽉 채웠던 그 새벽 기도의 열기가 수능 다음 날 싸늘해집니다.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와요. 이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필요를 달성하면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어요.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었어요. 땅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라서 그런가요? 조울증 환자라서 그런가요? 군중심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바라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필요만을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가 채워지면 더 이상 예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리가 아닌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팔로워들입니다. 무리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하지만 무리와 차이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함께 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반면에 무리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단지 필요할 때만 찾아왔습니다. 손님처럼 찾아왔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함께 있었어요. 이것이 제자와 무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함께 있었어요.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어요. 무리들은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찾아온 것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온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동을 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제자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함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리들은 필요할 때만 와서 자신들의 필요만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늘 함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단맛, 쓴맛 같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단맛만 보고 뱉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제자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리에 속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에만 머물면 안 돼요. 제자의 길을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을 쫓아 따르는 것이겠죠. 마치 하이에나처럼.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1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제자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 있으면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뭐 예배 훈련, 큐티 훈련, 사랑방 공동체 훈련, 전도 훈련 등을 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도록 불렀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무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왔겠지만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할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제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주신 이름 말고 왜 또 다른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시몬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남들처럼 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흥미롭지만 두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한번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19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제자라는 바운드리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는 나쁜 예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훈련까지 받았는데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장로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집사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 내가 당회원인데, 내가 방직인데 괜찮을 거야. 나는 제자라는 바운드리 내에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훈련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전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이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의 기본이에요. 이를 통해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짧은 인생, 의미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리가 아닌 제자입니다. 물론 신앙 생활 초기에는 우리가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의 기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기본을 갖출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